이범의 시선 집중.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범입니다. 7월 12일 수요일 시선 집중 시작합니다. 김우사 개헌 문건은 과연 누가 작성하라고 지시했을까요?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현재 미국에서 장기 체류 중입니다. 또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일단 지금은 아무 할 말이 없다고 밝혔죠. 어쨌든 대통령의 지시로 대한민국 국군 최초로 첫 독립수사단이 구성되게 됐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못 믿었기 때문일까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즉 법사위원장은 결국 자유한국당이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에는 3선의 김세현 의원의 이름도 오르기 시작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누가 될까요? 이해찬 의원은 추대를 바라는 것 아니냐 이런 눈치도 보입니다. 한편 청와대 장한선 정책실장의 사촌동생인 장하준 캠브리지 대학 교수는 한국 경제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진단했네요. 오늘도 뉴스는 쏟아집니다. 7월 11일 수요일 시선집중 1부 시작합니다. 7시 31분 41초 오늘 아침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실시간 시선집중 키워드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프랑스 벨기에가 검색어 1위입니다. 12년 만이죠. 2018 러시아 월드컵 프랑스가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후반 6분 운티티의 헤딩골로 벨기에를 1-0으로 제쳤고요. 32년 만에 준결승에 올라온 벨기에는 첫 결승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한편 크로아티아와 잉글랜드의 준결승전은 내일 새벽 3시에 진행됩니다.
이영표 해설위원이 프랑스의 우승을 예측한 바 있었는데요. 과연 맞을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태국 동굴 소년들 드디어 전원 구조됐나요?
네, 태국 북부 탐루엉 동굴에 갇혀있던 유소년 축구팀 선수와 코치 등 13명이 전원 구조됐습니다. 고립된 지 17일 만이고요. 축구팀 코치는 끝까지 동굴 안에 남아서 소년들을 모두 무사히 내보낸 뒤 마지막에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사찰과 촛불 시위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배제한 군 검사들로 독립수사단이 꾸려질 예정인데요. 지난 3월 문건 보고를 받고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후속 조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특별수사단의 독립을 보장하고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축구선수 호날두의 유벤투스 이적이 확정됐나요?
네, 세기의 이적이 성사됐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9년 만에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서 이탈리아 프로축구 유벤투스로 이적을 했는데요. 계약 기간은 4년, 이적료는 1억 유로로 약 1,308억 원 정도입니다. 또 테니스의 황제 페더러는 올해 9번째로 윔블던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요. 페더러의 총 자산이 약 1조 300억 원으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자산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윔블던 테니스 대회 결승전이 마침 월드컵 결승전과 시간이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자, 중부지방은 장맛비, 그리고 남부지방은 열대야 소식이 있네요.
네, 밤사이 장마 전선이 다시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다가 그치겠고요. 반면 남부지방은 이틀째 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계속해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전주와 제주 등에는 밤에도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넘어설 정도로 더운데요. 오늘 서울이 29도, 광주, 대구는 33도, 제주는 34도로 어제보다 기온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시간 시선 집중 키워드 민자영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 브리핑입니다. MBC 보도국 경제정책팀의 신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국토교통부의 관행혁신위원회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데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지금껏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동안 못 고쳤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는 어제 브리핑에서 1989년 처음 도입할 때부터 이미 현실화율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많은 한계를 안고 출발을 한 데다 뒤에 점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여서 시세를 많이 반영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세부담,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개선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료 언급하셨는데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올리면 부동산 관련된 세금만 올라간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 같은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세금의 기초 자료로도 쓰이는 건 물론이고요.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판단,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 같은 것까지 60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동안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거고요.
공시가격 하면 흔히 이제 아파트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개별주택이나 토비에 비해서 그나마 좀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지역에 따라 서울의 경우 강북은 70%, 강남은 대략 60% 선인데 가격이 아주 비싼 초고가 단독주택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예를 들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건희 삼성 회장 자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261억 원입니다. 그런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조사한 시세는 498억 원, 거의 500억 원이죠. 그게 맞다면 시세 반영 비율이 52%에 불과합니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으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당연히 이제 실제 시가에 비해서 훨씬 공시가격이 낮으니까 세금을 좀 덜 걷는다, 깎아줬다. 네.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개선하느냐? 사실 모든 부동산에 실거래가가 있으면 그걸 반영하면 쉬운데요. 하지만 개별주택이나 토지는 실제 거래가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에 한 번 일어나니까 실거래가 반영이 어렵거든요.
그렇죠. 아파트는 거래가 자주 되니까 네. 가격이 바로 반영될 수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어렵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거래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선 인근 부동산 거래 정보, 또 감정평가 선례까지 싹싹 긁어모아서 공시지가를 산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제 혁신위의 이런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올해 안에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근데 공시가격이 오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금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도 다 영향받을 텐데요.
네, 사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조관들도 그런 점을 짚었는데요. 그중에 중앙일보는 공시가율을 10%포인트 올리면 시세가 6억 원인 주택의 재산세가 16만 원 늘어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1주택자라도 재산세, 종부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문제 이걸로 이제 표결까지 갔는데 네. 결국 부결이 됐어요?
네. 사용자위원이 9명, 근로자위원이 5명, 또 나머지 9명은 공익위원이었습니다. 찬성이 9, 반대가 14이었고요. 사용자위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을 테니까 공익위원이 모두 반대한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용자위원 측은 오늘 열리는 전원회의부터 당장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경총을 포함한 경제단체 6개에서 네. 이 업종별로 차등화해달라 이런 요구로 해서 이제 표결까지 간 건데 결국 부결이 됐네요.
네네.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사용자위원들은 아예 참여를 안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근데 남은 회의가 이제 3번뿐입니다. 하지만 전면 보이콧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보이콧할 경우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만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영계 입장에선 더 원치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군요. 예.
현재 사용자위원은 현행 7,530원 동결을, 근로자위원은 43.3% 오른 1,790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3,200원이 좀 넘게 차이가 나는데요.
예.
사실 양측 제시안의 차이가 큰 건 매년 되풀이 되는 일이긴 합니다. 작년 사례를 찾아봤더니 그때도 처음 제시했던 안의 격차가 3,300원 정도였다가 마지막에 230원까지 차이를 좁힌 다음에 표결에 붙였거든요.
예.
올해도 그래도 표결에 붙이려면 몇백 원 차이까지는 좁혀놔야 할 텐데 서울신문은 이에 대해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다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결정되는 관행이 반복될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국민연금은 예정대로 이달 말에 스튜어드십 코드,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활용해서 이사회나 또는 주총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여태까지 주총 거수기다, 뭐 종이호랑이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런 비판을 좀 뛰어낼 수 있을까요?
네, 스튜어드십 코드, 여기서 스튜어드는 집사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인데요. 집사일을 맡아보는 집안일을 맡아보는 집사처럼 기관들도 고객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에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예.
국민연금은 그동안은 막대한 지분을 가지고도 주주 노릇을 못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에선 기권하거나 중립의사를 밝히며 몸을 사려왔는데 이제는 행동하는 주주가 되겠다는 겁니다.
예.
스튜어드십 코드가 본격 시행되면 당장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한 기업 300개 정도가 그 영향권에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같은 대기업들도 들어있습니다. 다만 경영권 간섭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위해서 세부 지침을 다듬고 있고 이달 말쯤 심의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데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이게 좀 개선될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MBC 보도국 경제정책팀의 신지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화하고 EU까지 가세를 했죠. 국제 무역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1위 두 국가의 고래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 새우에 해당하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했습니다. 이항구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중국, EU까지 지금 서로 보복 관세 매기고 난리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벌어진 이런 무역 전쟁 상황을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예.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나선 것은 좀 세계 경제 패권 다툼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예.
이러한 미국과 교역 상대국 간의 마찰은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일단 뭐 1980년대 미국은 일본 경제가 좀 일취월장하면서 일본산 제품이 이제 자국 시장을 잠식하자 대일 통상 압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90년대에도 EU가 경제 통합을 이루어서 세계 경제 주도권을 위협하자 또다시 통상 압력을 가해서 세계 경제의 선두자리를 지켜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경제적 위상이 좀 위험을 받고 또 중국이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발표하는 등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자 이 중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지난 주말에 미국이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고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바로 이제 맞받아쳤고
예.
또 미국은 이제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계산으로는 대중 수입이 대중 수출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상황에서 관세 전쟁에서 자국이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국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교역량이 굉장히 감소할 거다.
네.
심지어 뭐 제2의 대공황이 올 거다. 이런 극단적인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미국뿐이 아니라 세계 석학들도 그리고 또 전직 관료들도 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를 좀 파국으로 내몰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이 중간 선거가 치러지는 아마 11월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세력 다툼은 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좀 예의 주시해야 할 것으로 좀 봅니다.
예. 우리나라 무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무역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공교롭게도 중국과 미국인데요.
네.
또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의 중간재 수출도 많이 하는 입장이어서
네.
영향이 클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들의 예측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예측은 참 하기 어렵습니다. 뭐 우리 기업들이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내 상당히 많은 생산 공장을 갖춰놓고 있고 또 미국에도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많은 제조업체들이 우리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립되는 주로 부품 소재들을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에 대해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으로는 이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 부품이 있고
예.
또 철강과 석유화학을 포함한 소재류 그리고 또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일부 기계류에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뭐 전자부품류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는데 저희 연구원이나 국책연구원에서는 한 천억 원대 정도로 지금 예. 보고 있습니다.
천억 원이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무역 규모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일부 기관에서는 피해액이 그러니까 수출 감소액이 30조가 넘을 거다 또 40조가 네. 넘을 거다 이런 예.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전망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뭐 국책 연구원들이 지금 예상한 수출 감소 추정액은 좀 우회 수출분만을 고려한 것입니다.
예.
즉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에 수출한 중간재 중에서 현지에서 최종재로 조립돼서 중국과 미국으로 수출되는 금액만을 좀 추정한 것입니다.
예.
반면에 민간 연구소는 이제 간접 수출이라고 해봐서 즉 그 수출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류 등을 또 포함하고 결국에는 이제 대미나 대중 이 통상 환경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우리의 피해를 고려해서 평가한 그런 금액이라고 봅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그 1980년대 이후에 미일 마찰 그리고 미국과 EU 간 통상 마찰 과정에서도 상당히 그 추정액이 많이 차이가 났었지만
예, 그랬군요. 예.
상대적으로 예, 피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무역 전쟁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그리 크진 않을 거다 이런 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전반적으로 한 15 내지 20% 수출입이 감소할 텐데 한국의 경우는 이 감소가 한 두 배 정도 될 거다. 그러면 한 3, 40% 정도 감소할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나눠서 상당히 네.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네.
이런 그 예측들을 비춰본다면 우리 정부의 어떤 대응이 상당히 좀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네. 그 딱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수출은 기업들이 하는데 결국 중국이나 또 미국으로 수출하는 금액 중에서 이것이 중간재로 어떻게 활용돼서 어디로 나가는지는 좀 기업 비밀이라서
예.
일반인들이 좀 알기는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해외 언론에서 지적한 피해 예상 국가 중에 뭐 우리나라가 한 6위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지금 GDP 대비 대미 그리고 대중 교육 비중을 근거로 좀 평가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뭐 정부에 대해서도 미온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지금 평가들도 있지만 좀 소리 없이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리 없이 대응하고 네, 있다. 예.
왜냐하면 그 우리의 대응 전략을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공개하게 되면은 결국에 미국은 또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압력 수단을 가지고 이 대응을 해옵니다.
예.
이것은 우리한테는 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만들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상당히 많은 대안을 가지고 또 미국에 가서도 많은 설득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데이터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소리 없이 대응하고 있다고도 봅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밝히면 국민들을 네. 안심시키는 효과는 좀 나겠지만
네.
어쨌든 대응 전략을 노출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불리해진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무역 확장법 232조 여기에 따라서 자동차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를 미국 상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 수입이 미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래서 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가 10배까지도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네. 있던데.
네.
그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미중 통상 마찰부터 근본에 미국의 그 자동차 고관세 부과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의 그 완성차 대미 수출만 하더라도 물량으로는 약 84만 대에 달하고 있고 또 금액으로는 한 146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수출도 57억 달러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25%의 고관세가 부과된다면 결국 수출은 거의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예.
또한 그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부품 중에서는 거의 65% 이상이 그 미국에 나가 있는 현대기아 그리고 국내 부품업체 현지 공장 조립용이기 때문에
예.
결국 국내 생산은 큰 폭으로 감소를 할 것이고 이것은 뭐 지역 경제뿐이 아니라 뭐 외국계 완성차 업체의 국내 생산에도 큰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는 상당히 그 파급 효과가 큰 미국으로 우리로서는 예의주시해야 될 그러한 조치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정부에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물밑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미국에 대해서 이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도 이미 보고서를 제출했고 또 19일과 20일에 걸쳐서는 청문회도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
참여해서 최대한 이 미국의 통상 압력을 지금 막아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내수 비중을 높이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또 수출 다변화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좀 더 근본적인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리 뭐 내수시장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게 우리로서는 수출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 됩니다.
예.
아 그리고 신흥시장 진출과 또 시장 다변화 전략도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전략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지만 그 미국, 중국 그리고 EU의 이 3대 시장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
아, 보완적인 차원에서의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지 이 대체 시장으로서 신흥시장을 개척하려다 보면 득보다는 실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경쟁국들도 현재는 뭐 신흥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고 또 신흥시장국의 경기 변동 폭이 기존의 주력 시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현황입니다.
예.
또한 그 미국과 EU 시장은 우리 제품과 기술을 평가받을 수 있는 시장이고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약화될 경우에는 우리 기업의 성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결국 우리 기업들이 3대 시장에서 경쟁 지위를 유지 강화하고 또 신흥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좀 균형 있는 통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흥시장 쪽으로 급격하게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것은 어렵고
네.
미국, 중국, EU 어쨌든 이 3대 교역 대상을 중심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패러다임이 전체적으로 변화한다면
네.
그럼 이 3대 교역 대상에 대한 어떤 접근 자체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거고
네.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대응이 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예. 일단 뭐 그 대응 방안으로서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단기적으로는 예. 이미 뭐 일본, EU와 같은 그 대미 주요 수출국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략 수출 품목의 다양화
예.
그리고 주요 수출 대상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또 첨단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보호 무역에 파고를 넘어야 합니다.
예, 예.
아, 그리고 최근 전개되고 있는 남북미 간 대화도 미국의 통상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차별화 수단으로 활용해야 예,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이호은 리포터.
네, 북한으로 북상했던 장마 전선이 약간 남하에서 경계선에 걸쳐 있습니다.
오늘로 장마 끝나고 이제 앞으로 찜통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번에 시선집중 1부는 여기까지였고 잠시 8시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